반갑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하시고 더 일상으로 돌아가시느라고 좀 회복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시는 발걸음도 또 좀 피곤한 몸으로 나오셨을 것 같았는데요.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2006년에 베스트셀러를 선정할 때 작년에 출간됐던 그 2005년에 출간됐던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선정이 되죠.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제로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요, 지금 당장 바꾼다고 해서 어떤 눈에 두드러지게 변화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매우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관점이라는 아주 이 작은 차이를 줌으로써 인생의 커다란 승리를 얻게 된 한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의 3대 왕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는 어찌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운영해 갔습니다. 남유다 땅에서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요. 또 우상들을 찍어버렸어요. 심지어 이 온 나라의 이 명령을 반포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런 어명을 내렸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런 왕이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온 나라에 샬롬, 평강을 주셔서 10년 동안 아무런 적들도 쳐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아사 왕 뭐 했을까요? 게으르게 그냥 술 마시면서 왕이니까 편하게 지낸 게 아니라요. 만약을 대비해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더 두껍게 더 높게 성들을 쌓고요. 또 병사들을 또 징병해서 수십만의 병사를 모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보면 창을 가지고 있는 병사의 숫자만 30만 명이고요. 활을 쏠 수 있는 숫자만 28만 명입니다. 왜 우리나라 예전에 이 역사를 좀 살펴보면 10만 이나 되는 병사를 길러내자고 했던 그 율곡 이희의 어떤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10만만 있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가지고 있는 이 58만 명의 이 병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오늘 이 말씀 8절 마지막을 보면요, 마지막에 다 큰 용사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58만 명 전체가요, 다 용감한 군인이에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울 만한 아주 강한 군인입니다. 자, 이제 남유다가요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성도 견고해지고 군사력도 웬만한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강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요 그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구스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세라가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왔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만 명을 끌고 왔어요. 100만 명. 야,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58만 명 군사 준비해 놓고 야, 이 정도면 됐다 싶었더니 구수에서 100만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게다가 구절을 보니까요.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있어요. 고대 전투에서 병거라는 것은 현대전의 이 탱크와 맞먹는 그 위력인 거죠. 병거 하나가 있으면 수백 명의 군사들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 대지를 덮고 있는 이 백만 대군과 그리고 또 수백 대의 병거들을 보니까 이 아사왕의 간담이 지금 서늘해지는 거죠. 이 아사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평생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요. 지난 10년 동안 왕으로서 나태하게 게으르게 뭐 술에 취해서 여자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쌓았고요. 병사들을 양육해서 58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나라가 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상대할 수 없는 적군이 나타난 거죠. 이 아사가 느끼는 황당함, 이 당혹함을 조금 더 좀 피부로 느끼자 하면 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어느 한 남자분이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직장 가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그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성실하게 정말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집에 와서도 성실한 남편 또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살고 나니까요, 좀 삶이 조금 넉넉해져요. 그래서 야, 이제는 조금 좀 허리를 좀 펴도 되겠다, 좀 한숨 좀 돌리자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한 박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막 오는 거야.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자기 보고 암 말기가 됐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삶 잘 마무리할 준비를 하라고. 이 진단을 받고 이 병원을 나온 남자 얼마나 어안이 벙벙합니까?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정말 잘 믿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펼쳐졌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의 상황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나름 인생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코너스톤 교회에 나와서요, 정말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정말 잘 섬겨보려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도 했던 거죠.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직장 나가서 일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기 위해서 나름 많이 애썼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우리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이 한번 꼬이면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너무나도 엉켜버린 거예요. 풀려고 하면 풀수록 내 인생이 자꾸만 꼬여버리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그 문제의 앞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언제부터 내가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 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력 앞에 무릎이 힘이 풀려버리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는 그 상태.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잘 믿어요.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아사왕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겨운 전쟁을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신학자들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1년을 가지고 씨름해도 성경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위기를 또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 또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점검하시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했던 첫사랑을 하나님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아사왕의 경우를 보면요, 그는 정말 견고한 성읍 안에서 살고 있었고요, 5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사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 정도 됐으면 나라도 평안하고 내 노년을 한번 즐겨보자 했을 만한 삶이었는데 정말 예측치도 못한 그런 문제가, 전쟁이 발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경고하듯이, 야 아사야, 너가 의지할 거 그 견고한 성읍 아니다. 야, 너가 의지할 거 그거 58만 대군이 아니다.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너의 유일한 보호자며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다. 나밖에 없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상황으로 오늘 이 아사왕을 몰고 계신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아나운서 분 중에요. 최선규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셔도 얼굴 보시면 아, 이 사람 하고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최선규 아나운서. 원래 KBS에서 아나운서 하시다가 이렇게 SBS로 이렇게 넘어간 분이신데 이분은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 할머니 때부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요. 할머니가 얼마나 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지 할머니가 절을 세운 게 무려 세 개나 돼요. 대단하죠? 절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절을 하나, 두 개 지은 것도 아니고 세 개나 지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결혼을 하려고 지방에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광주에서 자기 아내를 만났는데 자기 아내 집에 인사하러 갔더니 장모님 될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가, 외가, 처가 이 삼집을 합쳐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이 사람이 생활하게 된 것이죠. 참 그런데 이분에게요 참 독특한 사건이 하나 펼쳐졌어요. 이 집안은요 애를 낳기만 하면 다 아들만 태어나요. 아들 아들 자기 형도 애를 낳더니 아들 아들 이 최선규 이 아나운서도 결혼했는데 첫째가 아들이 나왔어요. 둘째를 임신해서 둘째가 이제 아내가 둘째를 해산하는데 간호사가 나오더니 아,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이 며느리를 중환자실에 나온 걸 기다렸던 이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 최선규 씨의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만세 삼창을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만세 삼창 부르는 집이 있어도 딸이 태어나면 만세 삼창 부르는 집이 어디 있어요? 35년 만에 이 집안에서 딸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이 딸을 키웠어요. 이분이 하루는 SBS에서 행복 찾기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다 끝나고서 이제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직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쪽지를 딱 전해주는 거예요. 쪽지에 보니까 교통사고, 딸이 목숨이 응급함, 서울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자기 아내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자기가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2.5톤짜리 타이탄 트럭이 자기 딸을 깔게 뭉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사가 오가면서 딸이 거의 죽어가면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 있는 거죠. 서울 여의도 그 SBS 방송사에서 성심병원까지 가는데요. 이분이 서울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은 그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는데 예전에만 해도요. 그 토요일 이 시간이면 그게 막 막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딸이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순간에 차를 타고서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병원을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돼요. 차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도 차가 밀려와요. 앞뒤로 좌우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분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딸이요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트럭에 깔려가지고 딸이.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딸을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면 길거리에 뛰어가서 뭐 정말 소리라도 지르고 뭐라도 할 텐데 이 차 안에 갇혀서요 말 그대로 그 심정이 손발이 꽁꽁 묶인 것 같은 이 심정인 거예요. 본가, 외가, 처가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분이요. 그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딸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하는 그 절박한 심정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 딸 혜원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 혜원이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시키는 거 내가 다 할게요.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 평상시면 10분이면 걸려갈 그 길을 1시간을 걸려서 운전해서 그 병원에 도착해 갔어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딸의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고 이미 얼굴에 하얀 천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딸을 두고 갑니까? 이 천을 열어보고서 자기 딸 오늘 아침에 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딸을 보고서 이 말이 나오더래요. 혜원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혜원아, 집에 가자. 여기 집이 아닌데 왜 자고 있어? 그러고서 이 딸을 부둥켜 안고 뭐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세 살짜리 어리니까 한 품에 들어갔겠죠. 그 애를 안고 영안실에서 애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 사건이 이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이런 거를 했는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시는지, 다른 사람은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유독 왜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아픔, 이 슬픔이 내 인생에만 이렇게 펼쳐지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지, 내가 주님의 자녀이긴 한 건지,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건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내 자신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 딴 건 몰라도 내 남편 성질은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딴 건 몰라도 내 비즈니스는 도와주셔야죠. 나 어떻게 살라고 주님 이러세요? 하나님, 내 아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내 딸 어떻게 해요? 저러다 죽어요, 주님.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들이 막 밀물처럼 막 우리 삶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요,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고백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악을 행하실 분 아니지. 분명 내가 모르는 좋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 회중 가면은 이런 고백하죠. God is good 하면 뭐라 그래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럼 뭐라 그래요? God is good.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맞아요. 그 고백에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처해 있는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쁜 계획 갖고 있지 않으세요. 이 암흑의 집사, 내가 너 한번 망하게 해보리라.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오히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 주님 가슴 치면서 아파하시면서, 야, 너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이세요. 어쩌면 아사는요,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 신앙의 권태기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가 했던 업적을 돌아보면 신앙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을 더욱더 크게 세우고 군사를 모으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기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거죠.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아사가 비로소, 아,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여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토록 견고하게 쌓았던 성읍도, 그처럼 열심히 훈련시킨 58만 대군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여 일하는 또 얻는 그것, 그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의지될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코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찾아오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나타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요, 이 아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가 가진 신앙의 강점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이 좀 변질돼서 안 죽게 끝이 납니다만, 오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초심,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11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사가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냥 찾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구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요, 교회 나오셔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신 거, 그거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또 끌어주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라.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자, 아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여,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부르짖었을 거예요. 더 크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정말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부르짖을 거예요. 목숨이 걸려요. 앞에서 말했던 그 최선규 아나운서가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뭐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차에서 정말 목청이 터지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정말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기도한 것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우리 자녀들이 눈물로서 이렇게 부모에게 나올 때 부모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자와 대적하여 싸우는 약한 자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기고 있는 사람을 더 이기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참하게 패하고 있는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오고 3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온 이 구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불가능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지금 뛰어넘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도요,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게 없던 믿음이 내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좀 믿음이 없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치 그 자동차에 그 가스를 충전하듯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고민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왔다가 기도 끝날 때는 아멘, 믿습니다 주님, 아 주님이 해주시겠죠, 주님 맡기고 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반대로 믿음으로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던지 믿음이 없던지 답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이 체험적으로 아시길 바라요. 아 진짜 그렇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아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리는 주밖에 없나이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우리 분명히 도와주세요. 아사왕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나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저 강한 구수의 백만 군대 주님 내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저 300승의 저 병거 주님 내가 무슨 수로 저들을 이겨요? 내가 아무리 견고한 성을 높게 쌓고 58만 명의 대군을 내가 훈련시켰다 했지만 주님 이 문제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엎드리는 그러면 이 아사의 이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저 높은 산과 같은 문제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약한 자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능히 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상황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난 너무 막막해요. 난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약한 자를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사실 이 한 구절치고는 너무나도 길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의 기도로서 단회의 기도로서 가장 길게 잡혀있던 이 구절이 11절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은요 장과 절이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요 어떤 이 인쇄업자가 이 인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장과 절로 구별한 걸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장과 절이 없는 원래 통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11절을 하나로 썼다는 건 뭐냐면 이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사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성경 구절이면 끊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길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구수 사이의 이 전쟁으로 지금 아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지금 맡겼어요? 내가 주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전쟁은 나와 구수의 전쟁이 아니에요. 남유다와 구수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맡긴 이상 이것은 하나님과 구수 사이의 전쟁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이 인용 구절 한번 인용한 장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When I work, I work. But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일하면 그냥 나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좀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흙을요 옮겨야 되는데요. 우리 손에 수저밖에 없어요. 수저밖에. 이거를 흙을 옮겨서 옆으로 옮기는데 이거 평생에도 못 옮기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 뒤에서 누군가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그거 한 산만 딱 퍼주면 그 반나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놔두고 우리 스스로 수저로 지금 막 뭔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기도하면 어때요? 포크레인이 뭐예요? 그보다 더 크신 능력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평생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루 만에 그냥 해결되는 거.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제 군대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의지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중반에 보시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지하다. 이게 참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게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신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 대단한 고백이죠. 재밌죠. 아사가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어깨에 기대어 신하이다. 그것을 한국말로 의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주님 난 좀 쉬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전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해서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구수군대가 100만, 200만, 300만이면 어떻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주님 난 주의 어깨에 기대어 쉬겠습니다. 이 담대함의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뭐 했어요?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야, 불가능한 전쟁.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셨어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승리.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구스 군사 100만 군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뭐예요? 없었으니.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무슨 승리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완벽한 승리. 네, 완벽한 승리. 조금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을 넘을고 있던 이 아사와 그의 군대가 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기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챙겨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전쟁을 맡겨드린 이 아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이 귀한 축복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야기로 한 번만 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영안실에 갔던 최선규 아나운서 이야기 기억하시죠? 세 살밖에 안 됐던 딸. 이분이 나중에 경찰서 가서요, 그 조서를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고 나중에 그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2.5톤 트럭, 그 타이탄 트럭을 운전했던 사람이 이러더래요. 골목길을 가느라고 트럭을 뒤로 후진해서 갔는데요, 뒷바퀴에 뭔가 걸려서 쿵쾅해서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앞으로 왔대요. 무슨 말이에요? 애를 한 번만 밟고 넘어간 게 아니라 차가 두 번 밟고 넘어갔어요. 2.5톤 타이탄 트럭이. 세 살짜리 애가요, 피를 토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으니까 죽은 거죠.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그 딸을 안고요 막 우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사람이 이 병원에서 영안실에 가면 어떠한 처리를 합니까? 가족이 와서요 사인해요. 시체 가져갈 때 사인하고 화장시키면 끝이에요. 그렇죠? 단순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세 살 된 그 딸이 아무리 그런 싸늘한 그 시체로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그 딸이 그냥 타들어가는 거를 그냥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남들은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럴 만도 하죠. 막 헤어나.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 너 여기 집도 아닌데 왜 자고 있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은 안 해도 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도 되죠. 한편으로는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딸을 안고 또 울고 또 헤어나 헤어나 일어나라 아빠 왔어라고 물으면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이의 체온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이의 손가락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캥캥거리면서 이 아이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내 딸 안 죽었어, 내 딸 안 죽었어 그랬는데요, 의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죠. 누가 와요? 다 미친 줄 알고 왔는데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 딸 아이의 얼굴에 집어넣어서 뭔가 붉은 이 덩어리 같은 걸 딱 빼니까 그제야 딸아이가 눈을 떠서 아빠, 아빠 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처가, 외가, 본가, 예수 믿지 않은 이 집에 16명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최선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주셨으나 그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나같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어디 가서 주님 어깨에 기대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큰 부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나 바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 또 우리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